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눈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예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복종의 능력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에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더 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특별히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언제든지 죽게 하듯 하라 내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복종이에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빼도 박지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명확하게 명령하는 것이 2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 여기서 말하는 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건 아주 명확한 일이죠. 그것처럼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좀 세상 풍조와는 조금 다르고 또 요즘 뭐 페미니즘 운동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 읽으면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권위의 우선성 뭐 이런 거 있어요. 남성성 여성성 가운데서 특별히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남편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본문 33절이 말하는 것처럼 33절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르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가 어떻든지 세상 법이 어떻든지 뭐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삶이 세상법과 다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세상법 안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니다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아닌 거죠. 교회에서는 간통이 죄예요. 세상법정에서는 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세상풍조에서는 교회에서는 아닌 거예요. 세상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도 교회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할 것이 있고 세상이 불법이라고 말해도 교회는 아니야 그거 불법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어떤 이 윤리의 기준이 뭐냐.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남편에 대한 복종을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반면에 남편들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삶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과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정말 죄인을 어떤 씻어내시고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거든요. 본래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었어요. 흠이 많은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씻으시고 품어내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셔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런 어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우리는 늘 읽는 본문이니까 당연히 아멘 할 수도 있고 요즘 우리는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이거 충격이었을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많은 경우에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였거든요. 로마의 가부장제는 엄청 유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부장 그러니까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녀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로마의 문화는 이게 결혼을 하는데 거의 정략 결혼이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의 이익을 따져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집안끼리 결혼을 시키거나 뭐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뭐 또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아내를 갖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마다 이게 많이 이게 상황이 다른데 특별히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사실 아내를 위한 희생 사실 그런 거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혹은 뭐 이런 여튼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서 이렇게 이용하는 대상이지 이게 무슨 사랑의 대상 뭐 이런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뭐 그런 부부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 읽을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조금 부담 걸림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훨씬 더 큰 걸림돌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고, 아내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아내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 남편도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몸에 배인 게 아니에요. 이게 본능적인 그 자기 사랑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도 보시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리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본능이 아닌 것을 본능처럼 하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본능이 아닌 것을 본능처럼 하는 것은 이를테면 무슨 운동선수들 그래요. 엊그제 연휴에 오후에 한번 보니까 씨름하대, 씨름을 잠깐 봤는데, 씨름하는 선수들이 뭐 엄청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금방 막 상대방을 넘기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그 운동하는 거 보세요. 그게 보통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본능이 아닌 거를 본능처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죠. 피아노를 치는 분, 악기를 하는 분들이 본능이 아닌 것을 본능처럼 하려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본능에 속한 거고요.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본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능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연습해가지고 몸에 배이게 하라고 하면서,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수준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거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여인들은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우자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을 보면, 사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이게 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유대교를 벗어나게 되면 이혼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꽤 많았을 텐데, 여러분 요즘은 청년들이 서른 넘어서 신입장관 가는 경우가 있지만 고대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예 결혼을 못했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다가 회심한 덕분에 이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에는요, 서른 살 넘어까지 시집 장가 안 가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시집 장가 빨리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이혼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가 스스로 남편이나 아내를 버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너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기꺼이 살아도 괜찮지만, 네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은 남편에게 매일 껍고 아내에게 매일 껍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자기 인생의 버팀목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요즘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사회는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의 혼인은요 언제나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여인이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남자가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조선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가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가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집 뭐 장가든 사람을 서방이라고 말하는데 서쪽 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친정에 가가지고 서쪽 방에 산다고 서방, 박서방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어떤 문화에서는 여인이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에서는 남자가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둘의 만남이 아닌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데 창세기부터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부모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앞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자 관계, 부모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앞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 시대 풍조를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늘 성경의 교훈을 잘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남편을 섬길 때나 네가 아내를 사랑할 때나 네가 자녀를 돌볼 때나 아니면 부모를 섬길 때에도 너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를 엮어내는 고리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아내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인 거죠. 자식이 가장 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귀해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식에게 매이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며 돌보는 그런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데 사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